18장 말씀에 이어서 19장 말씀도 주전 701년에 있었던 아수로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었던 지금의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터키나 이 모든 지역을 다 장악하고 국력을 남쪽으로 확장해 나가던 그런 시기여서 거침없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왕국도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노력의 노력을 기울여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왕궁에 있었던 또는 성전 보물 창고에 있었던 모든 국가의 보물들을 다 내주면서 이 아수르 군대를 돌려보내려 시도해 보았지만 아수르 군대는 그 귀한 보물만 다 차지하고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더 옥죄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여 보았습니다. 남쪽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서 이런 시기에 군사적인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것을 판단했던 이집트가 결국 유다 왕국을 돕지 않게 되면서 더욱 난처한 처지에 유다 왕국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심지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그냥 비워주고 어디에 피난을 가 있다가 망명정부라도 구성한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을 찾자 그런 계획도 추진해 보았지만 그 역시 여의치 못했고 오히려 더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선지자 이사야와 의논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항상 좋은 임금들 곁에 좋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나단 선지자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윗의 잘잘못에 대해서 가차없이 책망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건국 초기에 유다 왕국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아스 왕의 시절에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곁에 있어서 어린 사람이 왕이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왕을 잘 보필해 준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시아 왕의 시기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가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유다 왕국을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부상시키면서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까지도 이 유다 왕국의 국력이 성장해 가는 것에 경계심을 가지게 될 만큼 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야에게는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늘 곁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고 그 후에 아하스 왕의 시대를 거쳐서 히스기야 시대에 긴 시간 동안 왕의 곁에 있으면서 궁중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권력자들이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이런 좋은 선지자들이 곁에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곁에 있으면서 국가의 전반에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이와 같은 정신입니다 하고 충고해주고 왕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가차없이 책망하고 규탄하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 왕의 측근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 선지자들이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왕의 권력에 대해서 아부하기만 하고 또 권력의 주변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나라가 망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유다 왕국이 회개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선지자들은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했습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외국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하면 평안하다, 괜찮다, 그런 말만 예언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곁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때로는 축복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왕에게 회개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면서 국정을 잘 돌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의논했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니까 이 아수르 왕이 무슨 말로 위협하든지 간에 왕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첫 번째 대답을 보내왔고 두 번째 대답은 반드시 이 아수르 군대가 철수하게 되니까 참고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었고 셋째는 나중에 이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서 암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그것은 꺼져가는 부지깽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와는 또 정반대로 다가왔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시 편지를 보내고 사자들을 보내서 당장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항복을 촉구하는 그런 편지로 보내왔습니다. 그런 편지를 보내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그 거짓된 약속에 미혹당하지 말아라.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신이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자기 나라를 구원한 신이 있냐? 어떤 신들도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해낸 신이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다. 그런 말로 강하게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협과 협박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니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촘촘한 포위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부터 들려주신 말씀은 곧 물러간다고 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가득한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하고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도 많이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엄청난 위협 속에서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 상황에 대응해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도 어려움이 당장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풍파가 다가오고 환란이 그치지 않고 시험이 계속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험 때문에 환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인내하는 자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은 괜찮다 다 물러간다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로는 굉장히 어려운 국민이 계속되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14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적장이 보낸 편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속에서 괴리가 생길 수 있고 아직은 이루지 못한 이루어지지 않는 아직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 때문에 마음의 갈등도 생기고 의심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처럼 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자세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나라를 지키고 싶고 그 백성들을 적군의 칼날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왕의 절절한 마음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기야는 기도하면서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외국의 모든 신들은 나무 조각뿐이어서 불에 던집니다 타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19절 말씀 보시면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간절히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이 믿음에 선들리지 않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살리시고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호소하는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 견고한 믿음을 날마다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 때문에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적군들만 가득해 보이는데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십니다. 아직 우리 눈에 구체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이하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신기하게도 이 아수르 군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모든 아수르 군대가 다 전멸하고 시체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현상인지 잘 규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간밤 무슨 괴질이 돌았는지 자기들끼리 내전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군대를 다 진멸시켜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수르 왕은 자기 본국에서 반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 신전에서 제사하다가 암살당하게 되고 그것도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한 다음에 아들들은 또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피난을 떠나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 자체가 흐지부지되고 다시는 유다 왕국을 침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방법, 유다 왕국의 방법, 처음에는 돈으로 해보려고도 하고 외국 군대임을 빌려보려 하기도 하고 결사항전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았지만 그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화살 한번 쏘아보지도 않고 이 모든 일이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구하는 바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직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순간 외국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뿌리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여러 분야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원수들이 뿌리채 뽑히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